2020년 7월 19일 뉴호프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붉은 유월절 시리즈 다섯 번째 제목은 불과 구름의 기둥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40장에 있는 주보에 보낸 말씀을 참고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여정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필연히 던지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여정의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다음은 내 인생 여정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가고 말 것인가? 가야 하는 걸까? 또 이 질문의 종착점에는 내 인생 여정에서 결국 난 혼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해줄 이가 있는가? 나는 혼자인가 함께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대답은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여정의 순서를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이 해방을 기다리는 노예의 단계, 두 번째가 끝점이 하나님의 산에 도달한 예배자의 단계, 그 시점 사이에 광야를 통과하는 전투, 전사의 순서입니다. 당자가 집 나가면 고생을 깨닫고 아비 집으로 돌아왔듯이 독립은 또 다른 전쟁과 혼돈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다양한 집단이 모인 전직 노예들을 성경이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이면에는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게 독립해서 산다는 것이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다.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진짜 인생의 쓴맛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인생 여정에서 어느 시점을 통과하는 중인가요? 억압의 애굽살이 광야 전쟁의 시대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자로 누리시는가요? 어느 단계이신가요? 또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노예와 전사와 예배자의 과정을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반복시키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세 군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일과 소유와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와 전사와 예배자의 과정을 통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해서 보람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일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 일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생명으로 알아서 일을 했고 먹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선물이지 일했다고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었고 인간이 에덴 동산을 받을 만큼 자연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자연이 인간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없어도 잘 사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인간에게 살 자리를 내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 후에 일에 대한 생각이 죄로 감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이 분리가 된 것이 저주입니다. 가정과 일터가 분리가 된 것이 저주입니다. 일터를 준 땅에 가시가 생겨서 인간의 노력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 타락 후에 땅과 일에 내려진 병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는 내가 현재 노예, 전사, 예배자 이 구원서정의 어느 지점을 지나가든지 나의 사업과 사역에 묻혀있던 생명같은 사명을 찾게 합니다. 나의 사명이 애굽의 그릇된 세속적인 가치와 통치에서 해방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내 일터와 교회와 가정도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위치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코비드19를 통해서 타인은 차치하고라도 내 일터, 내 가족의 영역에서 어떤 해방의 기회가 되셨나요? 어떤 투쟁과 갈등을 경험하시는가요? 어떤 사명의 회복자로 하나님의 산에 서심을 경험하시는가요? 이 어떤 순간도 다 나의 소중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여정의 한 토막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하셨나요? 둘째, 사람은 소유를 누릴 때 행복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을 누리려면 필연코 소유하는 과정을 수반해야 합니다. 사람은 소유할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 집, 소유를 도둑질을 당하는 것은 단순한 소유권의 부당한 이전이 아닌 자기의 인격이 유린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수양이 덜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이 부서지는 당연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부정당하면 사람 자체가 부정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무소유의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혼돈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실제로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고로 만약에 살며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자문은 단칼로 게으른 자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일하는 곳은 세상이지만 소유로 규정해서 맡긴 소유지 부동산은 에덴 동산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맡겨주신 소유지이지 영원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선악과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한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선악과 같은 동산, 부동산, 물건, 사람, 차, 컴퓨터, 건물,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나로 할까 하나님으로 할까라고 한다면은 그 고민은 도둑의 심보이거나 착각입니다. 여러 교회 건물을 빌려서 모임을 가진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 갑니다만 교회 건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분들과 제가 소유주인 양 위세를 부리고 서러움을 주는 분들 사이에서 다양한 입장들을 거쳐봅니다. 크리스찬의 소유관은 내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인정하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천년만년 내가 가질 것 마냥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유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소유가 나를 가져버리면은 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선악과 하나로 하나님과 우주의 소유를 바꾸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선악과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무리 내 소유라도 내 맘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그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지요. 내가 이 에덴 동산의 내 소유의 원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죽은 자는 어떤 소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죽음이 그 사람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가져갈 때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죽음 전에 인정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세상을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공유지로 천국을 개방하셨습니다. COVID-19으로 여러분의 소유지가 얼마나 해방되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어떤 소유물과 애착과 전쟁, 애증의 전쟁 중이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소유의 관계에 있어서 시련 속에서 성소의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을 만난 시편 73편의 기자는 소유의 집착에서 해방받은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노예와 전사와 예배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영역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행복의 여정을 거쳐갑니다. 어떤 종속적 관계에서, 노예적인 관계에서 눌림과 억압에 시달리고 관계에서 풀려나는 해방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전쟁 같은 사랑을 수행 중인 광야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는 이때껏 자기랑 사는 것이 제일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었는데 금번 COVID-19 기간을 통해서 자기로부터 눌림과 해방을 맛보고 있다고요. 남보다 더 낯설고 부담스러운 타자가 되어 있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존중과 소망으로 영접해 보실 때 어떤 행복이 누려지시는지 경험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말씀이 땡겨지고 묵상을 하는 자기를 발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입맛도 돌아오듯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은 말씀과 찬양과 섬김이라는 예배자의 징표를 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얼굴빛이 달라졌고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처럼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할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거의 왕망, 내가 현실의 기대와 다른 현실과 맞닥뜨려 좌절과 실패, 낭망과 절망,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 탄식처럼 내뱉는 그런 인생 여정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출소해서 사회로 복귀했다고 다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전과자의 낙인들이 있는데요. 감옥 밖의 현실은 더 복잡하고 냉혹합니다. 인간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곳인데요. 중단 잡촉들을 당신의 군대라고 자랑스럽게 거듭거듭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 군대를 인도하는 길은 에둘러 먼 길로 전쟁을 피하는 길로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처럼 행군하니까 무리에 무리에 그 힘을 보고 자기들이 군대가 된 것 마냥 가슴이 부풀렀는데 바로 직행하면은 일주일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되는 해안선으로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육로로 가는 직행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빙빙 둘러서 물도 길도 양식도 없고 극심한 사막의 기후가 있는 홍해를 통과하는 광야길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방의 기대치와 현실의 실제 경험, 환경 그 사이에는 까마득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광야길로 가는 길이 아니었으면은 바로 전쟁을 치르면은 이들은 말이 군대지 사실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로 봐주고 군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이지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가본 길로 지금 내 길을 비추어서 불만과 불평의 근거를 삼는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멀쩡하게 자기 가는 길에 다시는 같이 가시와 넘어지는 돌뿌리를 스스로 집어던져 제 갈 길을 막는 자해적이고 자학적인 행동입니다. 병적으로 계속되면 피해자 신용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가 예수처럼 죽어서 자기의 의를 보이겠다는 끝까지 교만했던 가룟 유다의 무서운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내가 군대인 줄 알았는데 오합지졸도 안 됨을 자각하는 것은 당연히 아픕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음을 축복의 순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나를 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여정을 내 인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언약의 말씀 안으로 그분의 인도 안으로 안심 놓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러워도 절망할 수 없고 실패가 아닌 것은 이런 길을 주신 분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그 안으로 옮기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 신뢰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옮기시는 결단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얼마나 읊조리고 새기고 이 말씀의 관점으로 사건의 추이를 보고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조정관을 맡기고 살아왔는지요? 내 인생 여정에 주신 어떤 것도 어떤 만남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인정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확연히 보이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출발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내 인생 여정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 3장 8장 22절 말씀을 믿습니다. 주신 만큼 안 주신 만큼 모든 종류와 가지를 포함해서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주변과 환경을 대우하고 감사와 기대로 사는 것은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대우해 준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의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임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최고의 고독한 자리에 나는 혼자였는가, 혼자인가, 아니면은 함께하는 이가 있는가? 나는 혼자인가? 나는 함께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2020년 3월 5일 이후로 초기부터 교회 안팎으로 혹독한 루머와 건강의 위해들을 성도님들과 더불어 다양하게 받으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모이지도 못했고 이제는 모일 장소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온라인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회의 사역과 활동에 전 성도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지혜와 힘을 보태며 함께하는 분들의 숫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모이는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체로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도 조건도 없는데 누군가의 세심한 인도와 간섭의 역사가 분명한데 누가 이렇게 지켜주고 이런 일을 구상하였는지요. 우리 모두가 혼자 된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만 동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옆에 누가 함께 계셔 주었는지요. 우리는 앞을 가로막고 홍해 같은 코비드-19에 기가 질리고, 뒤는 건물을 빌미로 도로 애굽의 종살이 같은 틀에 넣으려는 맹혹한 건물주들의 사이에 끼어 있던 저희 형편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다음 주일 저녁 26일 교회 파킹장에서 30분 정도 그냥 잠시 모이겠다는 것도, 정작 저희가 10년째 세내는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거부를 당했는데, 다른 형제된 교회들이, 전혀 그렇게 안 해도 될 교회들이, 이웃교회들이 긍정적으로 사용해라는 회신을 해줍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포로로 잡지 못하게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코로나라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 교회가 들어서기까지 저희들이 광야 교회로 세워서 성막을 세우고 장막의 삶을 하는 데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예수의 보호 말입니다. 마치 문설주 기둥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난에서 집과 집안을 지켜준 것처럼, 백성들 뒤에 처진 법이 없던 구름과 불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의 위협을 막으니까 생명의 말씀, 밝은 빛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나올 때에 피로 발랐던 문설주 그 대문을 들고 나오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적을 붙이지 않아도, 붉은 대문 없어도 그 붉은 대문 대신 예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은 언약의 백성을 살리려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였습니다. 이 기둥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셔서 연기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던 성자 예수님이셨고, 이 기둥은 성전 번제단에서 밤낮으로 불과 연기로 타올랐던, 번제물로 타올랐던 어린 양 예수의 제물이셨고, 성소 분향단에서 밤낮으로 분향단으로 향으로 타올랐던 예수를 사르던 불과 연기였습니다. 십자가로 앞장서 가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의 임재를 저는 이번 주간에 받았던 이웃교회들의 다정한 이메일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영접해 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런 이웃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영접하는 입장에 세워줄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아도 수고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공급해주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공급해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도 좋겠고요. 전화도 좋겠고요. 카드도 좋겠고요. 감사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기본 예수인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앞에 있는 길을 묵묵히 여러분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분들을 인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먼저 당하는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들을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가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줄 것이고 뒤에서 막아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뒷배바람으로 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 사이에 낀 우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 인도 안으로 들어가는 보호를 받으시는 그런 접경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인도를 위해서 주께서 희생하신 번제단과 분향단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애굽의 문설주에 발랐던 그 문이 나를 따라와서 잠언에서 주께서는 일곱 기둥으로 집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곧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서는 이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닫혀있는 영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시야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게 하시고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인도의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7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우리의 남은 평생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